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초성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아 자매님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져서 진짜 평생 편안하게 넓어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죠. 바로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맞아요. 모두가 원하는 큰 돈을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있다면 물가가 올라서 진짜 쌀 한 바가지에 1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이루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엄청난 능력 아닌가요? 당장 알려주세요.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이루어지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제로 방송을 했지만 오늘 주제는 특별히 더 관심이 생기네요.
네, 너무 기대하셔서 살짝 말씀드리면 만능의 방법이 있지만 그 만능이 되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렇게나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마법을 쓰듯이 기도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건 맞죠. 어떻게 잘 기도할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기 쉽겠죠. 찬송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먼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전부 들어주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보라는 뜻처럼 보이네요.
뭐든지 말만 해, 다 들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든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주문같이 말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를 드렸던 구약시대의 모든 신자도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기도응답이 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망하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고통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겠다. 역대하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고 회개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루어주겠다. 말의 구조가 비슷하네요.
잘 보셨습니다. 둘 다 뭐뭐뭐 하면 기도를 들어주고 이루어주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앞에 말하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역대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비법을 써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잘 눈치채셨네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조른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가 이익을 얻기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이해하고 생각한다는 거네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진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설득되어버리는 거였네요. 만능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은근 기대했는데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설득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한 거 아니었나요?
아, 맞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만 하는 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대화라기보다는 강요가 되겠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사항을 강요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생각이 내 생각보다 선하고 지혜로울 경우 원래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에 설득됩니다.
오, 뭔가 멋지네요. 기도를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설득된다면 그것 역시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이 되는 거네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내 욕심만 내세우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절대로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 몇 구절 더 찾아볼까요? 시편 66편 18절, 잠언 28장 9절, 요한일서 3장 21,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 맞네요. 이렇게 성경 여러 구절에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담아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겠죠.
이 모든 성경 구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순종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먼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설득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노래한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가사를 살펴볼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은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성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염려하면서 아무 기도도 못하게 되면 안 됩니다.
대화라는 것도 일단 속마음을 터놓고 말해야 또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근심, 슬픔, 괴로움, 두려움, 걱정들,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심지어는 우리가 남몰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모든 고민과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겨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일서 5장 14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겠네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모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거죠?
맞습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한다면 말을 잘하는 것이 대화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죠. 대화를 잘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말 한마디 안 하더라도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사이라면 정말 대화가 잘 되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점검해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나의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고민해봐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으로 굳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한 것 같네요. 직접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구절도 만능으로 기도응답받는 방법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큰 방향으로 특정한 부분을 해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작은 한 구절로 기도에 관한 전체 내용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되겠죠?
이 구절만 읽으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강하게 확신하면 될 것처럼 보이네요.
네, 하지만 이 구절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상황인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그 상황이 기본입니다. 즉, 이 상황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강하게 확신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뭘 원하시는지 알고 알고 있을 정도로 친밀해서 이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강하게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줄 걸 알고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거네요.
아멘입니다. 네, 오늘 기도응답의 비법 잘 들으셨나요? 다 듣고 보니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능력과 그 본질을 잘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제 잘 알겠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성도님도 언제나 응답되는 기도 생활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언제나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 자매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목사님. 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곧 추워질 때가 오겠죠?
당연히. 네, 맞아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길,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비로운 돌봄의 손길 아래 있음을 잘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조에 관한 교리를 마치고 섭리에 관한 교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섭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본 뒤 섭리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즉 그 증거들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크게 보면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선언이었고 또 하나는 논리적 증거였죠.
네, 논리적 증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맞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효과들 또는 하나님의 역사들에 이끌어낸 논리, 또 후천적 논리이고.
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에서 이끌어낸 논리인 선험적 논리입니다.
그래요. 그 둘 중 후천적 논지. 예, 그런 논리들을 지난주 살펴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는 비이성적인 원인으로부터는 질서가 나올 수 없고, 질서가 있는 곳에는 질서를 세우고 인도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만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름 지났는데 가을 오고 그 다음에 여름 왔으면 큰일 날 겁니다. 네. 여름, 가을, 겨울, 우주 만물에 이렇게 놀라운 질서가 존재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지성적인 정신에 의해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말합니다. 예. 만물의 이런 질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뭐 하나의 작은 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인간이 정신과 지성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큰 세상, 만유는 하나님의 정신인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지성인 지혜로 다스림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 양심이나 마음의 법칙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원리나 기준, 어떤 지식이 있다고 했죠. 양심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그런 법칙을 새겨주신 것인데, 인간인 우리가 그 법칙에 따라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성적인 원리나 법칙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의 삶과 행위와 사건들을 다스리는 것이 틀림없구나, 섭리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네 번째는 악인이 죄를 범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점에서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죠. 사악함에 대해 갚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증거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운 거죠. 이런 고통이나 느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행위들의 상급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 역시 자연의 법들을 시행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네, 그게 다섯 번째 증거였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나라들과 제국들이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왔습니다. 반복되어 왔죠. 그게 역사였어요. 이런 일들은 그렇게 세워지거나 망해지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누군가가 세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나라의 역사를 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제국의 흥망성쇠에 흥하고 망하고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 그걸 봐도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성경의 사사들처럼 일반 사람들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영웅들과 그들의 업적, 또 어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자들과 그들이 인간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사회를 보존해 가는 것을 통해서도 인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 하나님의 예언이 있죠. 그걸 봐도 아, 섭리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증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끝을 향해, 즉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교리문답 27문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을 읽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흉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네, 우리 음료 마시는데 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음료를 제공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섭리를 잘 믿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냐? 있다. 증거가 뭐냐? 그래서 성경, 그리고 논리적 증거. 그런데 논리적 증거는 몇 개냐? 두 가지다. 먼저 뭐냐? 하나님의 효과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냐? 네, 후천적 논리를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오늘은 이 논리적 증거 중에 또 다른 하나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에서 이끌어낸 것, 선험적 논리라고 했죠.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섭리가 있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한참 전에 배운 거라 하윤 자매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원인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유, 잘 기억하시네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본성, 속성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여호와라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계신 분, 존재하신다는 이 그분의 속성은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이 창조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된 거죠. 그리고 세상은 지금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속성을 통해 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이 있으니 하나님은 계시다, 섭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이 존재하신다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2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전능하심이 있네요.
그래요.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전능하심이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일어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그런 거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무엇이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도하심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이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태어나는 것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모든 일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감독에 의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감독이 중요합니다. 뭐 죄 짓는 것도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냐?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감독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욥기 9장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잘 살았던 시절이라는 건데 지혜의 왕 솔로몬에 의해 다스려지던 때였죠. 지혜로운 임금이 다스리고 그의 뜻이 나라 가운데 이제 펼쳐져 있으니까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임금은 자신의 뜻과 지시가 없는 그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사는 건 잘 사는 것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죠. 심지어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생각할 때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도 있었네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겠죠. 정의로우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시편 9편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네, 무려 두 번이나 반복하네요. 공의로운 분은 심판하시고 정직한 분은 판결을 하신다. 네, 하나님 대단히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재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자들에게는 직접 상을 베푸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했지만 착하게 사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나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심, 상주고 벌주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맞아요. 선함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는 선하사라고 하나님의 이제 속성 선하심을 선포하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은 무엇을 하시느냐?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분이 하는 일도 역시 그래서 선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는 걸 이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목사님, 네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예정하심, 또 모든 것을 미리 아심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정하심, 뭐 전지하심, 뭐 이런 것이었죠. 자격하네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시고 또 앞으로 될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정된 그 일들이 목표 끝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단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뭔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게 할 것을 날아가게 한다든지 그런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아시고 심지어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수단이나 도구도 영원 전부터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하윤재무님이 말한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 예정하심이나 미리 아심도 그 일들이 도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아, 그걸 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말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도 하나님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세상이 존재하고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섭리와 관련된 두 번째 작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섭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대강 살펴보긴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다스립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섭리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금 전에도 우리 하윤자매님이 이야기했는데 미리 안다는 예지 그리고 미리 예정했다는 예정, 이 예지와 예정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지란 미리 알다예요. 한자어죠.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행하실 것은 물론 다른 존재들이 그의 허용하심을 받아 행하게 될 것들까지도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까지도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 그게 예지입니다.
예정은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각 사람에 대하여 특정한 용도와 목적을 정해놓으신 지극히 지혜롭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잘했습니다. 예지는 하나님의 지식,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섭리잖아요. 이 섭리와 하윤자매님이 이야기한 예정은 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이 섭리와 예정이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다 해당되는 반면 예정은 천사나 사람과 같은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 점이 달라요. 예지와 예정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섭리와 예정은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섭리는 모든 존재, 아 예정은 이제 인격적인 피조물, 사람이나 천사. 자, 섭리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윤자매님이 섭리의 정의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서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네. 마지막밖에 기억이 안 나죠.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이다. 참 길어요. 이 긴 내용을 단번에 모두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표현된 내용을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건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뒷부분을 살펴볼 건데 하나씩 살펴보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섭리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시편 33편 11절, 이사야 4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섭리 뭐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 계획이 뭔가요? 앞으로 일들에 대해 나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알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계획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의 생각, 결단, 의지,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 행동. 그게 모두 다 계획이죠. 그러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건 단순히 나중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런 계획이 있지. 작정하셨어.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 그 모두가 다 계획이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섭리에는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것, 미리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지까지 포함이 돼요. 물론 행위도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성격이 있고 그 다음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해서 영원하고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인데 영원하고예요. 영원함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 46장 10절 이사야, 에베소서 1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이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봤었잖아요. 하나님의 다 아심이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두 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는 것이 점점 증가하느냐. 어린 시절 소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 다닐 때나 점점 지식이 증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는 것이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은 뜻이 변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 아는 것에서 뜻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아셨다. 어떤 뜻을 가지셨다. 계획이죠. 섭리. 그렇다면 이것은 영원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섭리는 영원한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계획은 우리가 그때그때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다시 이제 뭘 해야지 이런 계획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계획은 이미 영원 전부터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무조건 다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섭리의 한 가지 성격. 영원한 계획의 의미라는 거죠. 자,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섭리가. 자, 여기에서 섭리는 또 지극히 자유롭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와 관련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기 시작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잘 말해줍니다. 시편 115편 3절, 예레미야 18장 6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으리라.
네, 섭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세요?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움이라는 성격을 섭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에 따라 영원전에 완전히 자유롭게 작정된 계획,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아까 읽은 문장,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에서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말라기 3장 6절, 사무엘상 15장 29절, 민수기 2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네. 하나님께 변화가 없다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차 아차. 아, 내가 잘못했다. 이거 바꾸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이 너무 선하고 의롭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음 역시 섭리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건 너무 완벽하고 좋은 계획이어서 하나님이 야, 실수했다, 바꿔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결국은 좋은 일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 문장,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에서 지극히 지혜로운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관한 구절들을 먼저 읽어보죠. 욥기 12장 16절, 로마서 11장 33절, 열왕기상 8장 39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주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세상 만물의 조화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고 했죠. 만물이 그렇게 놀라운 조화로움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또 만물을 향한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도 되겠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음은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섭리가 그렇다는 것에서 지극히 정의로운 것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읽을 구절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19장 7절, 느헤미야 9장 33절, 시편 119편 137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억울해, 이건 정말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섭리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아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죄악 때문이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 섭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미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